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북한이 개성시에 첨단 기술 경제 특구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주 개성 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이 개성시에서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착공식에는 장수남 평화경제개발그룹 대표와 건설 관계자들, 노동일꾼들, 외국 관계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장수남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발구가 건설되면 여러 나라와 친선을 도모하고 협조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 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도 그렇고 최근 북한이 부쩍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최근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 이 지역별로 특화된 개발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는데요. 이 경제개발구는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경제특구입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외국 기업들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과 북한의 유관 기관들이 개성 첨단 기술 개발구 건설에 합작하는 방안을 합의했고 곧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개성 고도 과학 기술 개발구는 이 개성 첨단 기술 개발구의 정식 명칭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 중국의 자동차 판매 기록이 사상 처음 2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죠.
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의 중국에서 신차 판매 누계는 1,781만 5,800대였는데요. 이런 속도가 계속되면 올 한 해 판매 대수는 2,100만 대 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천만 대 하면은 얼핏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 신차 시장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네,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지난해 1억 2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자동차 보유 비율은 여전히 10% 미만으로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보급률이 60에서 80%인 걸 감안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을 겨냥한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공세도 거세지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의 중국 시장 이동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장 위구르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가동한 독일의 폭스바겐사가 더 투자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도 중국 내륙에 공장을 더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야오이다오 분쟁으로 한때 중국 내 점유율이 10%를 밑돌았던 일본도 최근 신차를 선보여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요즘 일본 기업들이 타이완을 중국과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많은 일본 기업들이 타이완 시장을 발판 삼아서 세계 시장 개척에 성공한 일본의 전자상거래 회사 라쿠텐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쿠텐사는 지난 2008년에 타이완에 진출한 후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회사 중에 하나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일본이 타이완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건 아무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중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이 타이완은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일본의 가장 호의적인 식민지였는데요. 현재 타이완의 전체 수출의 약 40%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중국과의 통상 관계가 긴밀합니다. 때문에 타이완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일종의 시험 시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타이완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는 600여 개에 달합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중장년층 인구가 얼마나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 성인 3,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상태가 보통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재무와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서 실시됐는데요. 특히 재무 영역은 100점 만점에 47점으로 평균점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사에 나오는 시사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보죠.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금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은 활기 없는 노인 국가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이라면 글자 그대로 출생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유엔 인구기금이 최근 발표한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를 보면 인구는 세계 26위를 기록했고요. 한국의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낳는 평균 자녀 수는 2013년 현재 1.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 아닙니까?
네, 여성 1인당 세계 평균 출산율이 연평균 2.5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예, 한국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마카오와 홍콩에 이어서 끝에서 세 번째 수준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는데 기술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경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생존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대책을 마련하느라 현재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